예, 같이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말씀으로 또 바르게 말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 시간인데, 아마 원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가 이제 드린 그 교안에 보면은 그 요셉에 대해서 그 요셉이 성경에 인물 중에서 가장 그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도 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그 모형에 대한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5번 마지막 그 제가 이 교환 드린 거에 보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모습, 종의 모습, 절대 주권자, 또 자기 백성을 구할 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특별히 그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굳이 이렇게 설명한 이제 그냥 어떤 모형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꼭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서적을 통해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한 부분은 살펴보지 않고 그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인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고 오늘 요셉에 대한 공부를 좀 마칠까 합니다. 요셉을 공부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시간 동안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그 이름과 또 가족 또 생애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요셉의 이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요셉의 인생에 우리가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수 있는 그 부분은 그 이제 총리가 되는 부분이죠. 또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자기의 그 형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가면은 참이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뭉클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용서라는 그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창세기 50장 17절에 이 요셉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요셉이 직접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에게 와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그 사자를 보내죠. 사자들을 보내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한테 한그 일이 마음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참 울고불고하는 그 아이를 종으로 팔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젊은 그 마음에 막 그런 일을 했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했을 텐데 그참 동생이 총리가 돼서 바로 앞에 있으니 이제 다 죽은 거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너무 두근두근해서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래도 제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건데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분명히 나한테 이제 원수를 갚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가 아버지가 이제 요셉 그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이만저만해서 아버지가 이 말은 제가 정확하게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형들이 제가 이제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볼때 형들이 분명히 그 요셉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참 요셉이 우리한테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좀 용서해 주라고 좀 얘기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용서하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하라고 뭐 한마디 하지 않았을까? 그걸 이제 가서 이제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울면서 이제 형들이 얘기하는 거,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해라.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아버지가 얘기한 건지 그 유도 신문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여기에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우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참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그 환경에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어떤 관계 또 학교 뭐 친구들 또 친족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친척들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뭐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뭐 이렇게 점점 더 넓은 범위 안에서 가지만 늘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부딪힘이 있어요.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참 그 괴롭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대개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를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을 한 다음에 아 참 좋은 직장인데 회사를 그만둬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직장은 좋은데 아 그 상사 때문에 그놈의 상사 때문에 이제 상사를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그 어떤 그 사람들과의 그 부딪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도적이든지 간에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사람들은 상처를 이제 받지만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를 보니까 요셉도 물론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많은 그런 그 사람들과의 부딪힘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그 형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받은 그 상처, 특히 형들이 요셉을 이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던 그것으로 인한 상처, 또 보디발의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된 것, 또 감옥에 가서도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배신당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굵직굵직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상처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참 계속 어렵게 가다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그 인생이 꽃이 핀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갖고 매일 고난만 받고 핍박만 받던 사람이 어느 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딱 됐을 때 그때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동안 이제 괴롭혔던 사람들 다 죽었어. 그 희열을 딱 느끼잖아요. 그래 이제 요셉이 총리 됐으니까 형들 그리고 보디발 그 아내 그리고 그 외에 뭐 등등 다 죽었어 이제. 그런 이제 희열 한편으로는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총리가 됐더라도 그래 여태까지 당하고만 살았는데 니네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그 자신에게 그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보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용서해 주었다. 이렇게 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셉은 그 자신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그러니까 뭐 누가 한마디 말 잘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예, 마음에 깊은 그런 상처를 준 거잖아요. 잊어버릴 수 없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준. 그 상처로 인해서 평생 동안 요셉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뭐 평생은 아니지만 십몇 년 동안, 만일 요셉이 총리가 안 됐다 그러면 아마 계속해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아마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한 깊은 상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그냥 종으로 살아도 되는 거를 또 감옥에까지 가서 이 족쇄가 이렇게 쇠사슬에 의해서 차이게 되는 그런 상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그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형들이나 혹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또 그들을 용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아마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약간 그 이 사람들에게 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뭔가 좀 그냥 갚아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 같았으면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누가 한마디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너무나 큰 상처니까 좀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제가 요셉이 아닌데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고요. 예. 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그 큰 용서를 베풀 수 있었을까? 그것을 보니까 요셉이 그 고백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형들과 또 그 외의 모든 사람들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물론 자신을 미워해서 팔아넘기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면으로 볼 때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거 맞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고 사람이 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물론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만 저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겪을 때 그 일 자체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이럴 때가 많이 있지만 나중에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일을 막으실 수도 있으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는, 허락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이것을 처음에는 육신적인 면에서 형들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볼 때 매우 화가 나고 이것이 큰 상처가 됐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보디발에 의해서 감옥에 갈 때도 그렇죠. 육신적인 면에서 볼 때 자신을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한 것은 보디발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보면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자신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냥 단순히 너 한번 혼나봐, 너 한번 좀 고난당해봐, 이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요셉을 훈련하기 위한,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요셉이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서 형들과 그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고 자신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얼마든지 형들을 벌 줄 수도 있었고 자신이 받았던 고난을 한탄하면서 형들의 회개를 받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을 불러다가 니네들이 오해한 거다, 그리고 니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요셉은 이러한 모든 것들, 자기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 50장 17절에 봤을 때 요셉이 고백한 말이 있어요. 요셉이 용서해줘 그랬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그래 형님 내가 용서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형들이 와갖고 요셉아 우리가 그때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용서해줘, 그러면 요셉이 알겠습니다, 용서해줄게, 다 용서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할게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지금 요셉이 뭘 말하고 있냐?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를 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얼마든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형들에 대해서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갚고자 하는,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했었고 또 형들의 잘못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형들이 잘못했다면 형들을 다루실 분은 하나님이지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우리가 본성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참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저나 여러분 다 그렇죠, 이런 일을 당하면 총리가 딱 되면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이게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행한 이 용서, 이것들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거듭나기 전에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교제 가운데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참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인데도 악한 감정을 갖게 되고 쓴뿌리가 남게 되고 이것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딱 저 사람만 딱 보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요. 그 쓴뿌리가 남아있어갖고 믿음 생활 참 잘합니다.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옵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 딱 만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그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저도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참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막 너무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그 허용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참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도 이게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다르더라고요. 다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 딱 보면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 저만 그러나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매우 아프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셉의 이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저나 여러분이 만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그 허용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러한 상처를 안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넓은 그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죠. 육신의 눈은 사람을 보게 하지만 영적인 생각은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합니다. 육신적인 눈은 환경을 보게 하지만 영적인 생각은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합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스스로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언제까지 그러냐? 상대방이 바뀔 때까지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상태가 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용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에 있어서 요셉을 통해서 볼 때 보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또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고백을 배워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은 사람은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저나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꺼이 형제자매를 받아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용서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그 이게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우소라는가 하여튼 발음을 잘 나쇼라는가 이런 그 히브리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비슷한 그런 발음인데 그 뜻을 보면은 그 뜻 안에는 그 리프트라는 뜻이 있고요. 영어 단어. 그 다음에 억셉트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올리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볼 때 들어올린다는 게 아마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받아주는, 그러니까 포용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손을 들어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용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손을 드셨는데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손을 들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용서라는 단어에 있어서 중요한 배움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아래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주신 환경을 또한 묵묵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자기가 받은 모든 그 상처들을 하나님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고난받기도 하고 심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의 원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극히 큰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지금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신다라는 거, 이것을 좀 보시면서 깨달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형제자매들을 좀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너그러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너그러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배웠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배웠고 믿었습니다. 요셉을 배우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용서를 통해서 마음 안에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깊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벌 주실 사람 벌 줍니다.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내가 하려고 안 해도,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근데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이 참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시간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셉이 우리에게 요셉이 했던 그 용서를 좀 비교해서 좀 잠깐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근데 17장 4절에 가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가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초점이 뭐냐면 70번씩 7번.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뭐 하려고 꾸짖습니까? 꾸짖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초점은 용서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형제가 와서 회개하기 전에 절대로 용서 못해,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길어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꾸짖음입니다. 죄에 대한 꾸짖음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꾸짖는 것, 그것은 사랑 안에서 정말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꾸짖어야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꾸짖는 것,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에게 다가간다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참 연약하고 육신적이어서 참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참 해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올바른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기에는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육신으로 주님 앞에 거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이루는 그러한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